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이 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타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정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정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이라는 유한함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함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떠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눈앞의 문제 먼저 급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일독서 탈출기에서 그러한 인간의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급급한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현존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백성의 이 급급한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죠.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백성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뭐 그 순간은 해소가 되었겠죠. 하지만 평생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가, 아니 이 샘물 옆에 살지는 않았겠죠. 뭐 왜냐하면 인간이 그 물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도 이동을, 다른 풀을 찾아서도 이동해야 되는데, 인간이 물을 이고 지고 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물이 나오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화학이라는 학문이 이 구약의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도 물을 운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마무시하게 버거운 일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주로의 시대가 열렸다는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물을 운반하는 것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죠. 필수품인데 필수품을 너무 비싸게 운반해야 되죠. 그 필수품은 물인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우주 정거장 등에 머무르는 지구인은 제대로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성도 언젠가는 유인 우주선이 간다고는 하지만 이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물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하고, 그건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해도 사라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탈출기에서도 광야의 백성은 결국 그 우물을,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우물을 다시금 떠나야만 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갈증을 또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 한정적인 복을 복음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금 목마를 것이다. 탈출기에서 분명 주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옆에 계시면서요. 그죠? 하지만 그 복이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그 백성에게 어떠한 영원한 무엇을 주는 듯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복이라는 것마저도 이 유한함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래서 그 인간의 유한함을 당신의 무한함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무한함으로 유한함을 품어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역설적이게도 유한함으로 들어오신 무한함을 택하십니다. 신성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모습이, 그 가난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출기에서 인간 모세가 물을 신인 주님에게 청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물을 인간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복음서 네 권을 통틀어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가 이렇게 보이는 문장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예수님. 그 인간다운 그 모습을, 인간적인 면을 오롯이 볼 수가 있죠. 어쨌든지 간에 뭐 그걸 빼고라도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실 일단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은 유다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다인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여서는, 아니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약의 시대에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전에는 히브리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정복한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정복 정책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의 피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피를 강제로 섞어버리는 매우 잔인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민족과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섞이게 되고 문화도 섞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희석되게 되죠. 이후에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정통파, 피가 섞이지 않은 유다인들은 그렇게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다인인 예수님이 물을 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에게 대묻습니다. 유다인인 당신이 저에게 물을 청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유 하나만 안에 당신의 신성을 담고는 계셨지만 그 영과 정신은 그 유아남의 지배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이셨지만 당신의 신성으로 그 유아남을 극복하시고 무아남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셨죠. 그래서 유다인이시지만 유다인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겁니다. 유아남 안에서는 인종이고 민족이고 나라고가 모두가 문제가 되고 어쩔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무하남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죠. 예수님은 무하남 안에서 말을 거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하남 안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 보니 같은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인이 말하는 물이 전혀 다른 물이 되는 거죠. 결국 무한함을 만나고 깨달은 그 유한한 존재는 그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신비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그녀를 당신의 무한함으로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물질이 영을 제한시켰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영으로서 그 물질을 다루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늘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로서 하늘나라를 표현합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렇게 역설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을 저는 오늘 영원을 살아가는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원과 나그네는 어울리지 않죠.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음을 말하는데 나그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지극하게 받는 인간 존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이 역설이 요구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몸이라고 하는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정되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무한함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역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역설의 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여행길은 다름 아닌 인생길이죠. 끝까지 사실은 여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한정적인 인생길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 나그네가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노잣돈은 구원에 대한 희망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을 오늘 이 독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이어가는 우리 신앙의 나그네들의 공통된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간직하고 살았던 희망을 부활과 구원이라는 사건으로 이제 마침내 구체화시켜주는 하나의 연결점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인생길을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 하느님임을 깨닫고 내 자신은 그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서 또 신앙생활 같이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강론 후에 이번 예비자 교리반의 예비자분들은 예비자를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예비자 성류로 교유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예비자분들은 이제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진정한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예식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